모든 박수와 술객과 또 바벨론의 지혜 있는 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매우 번민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제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의 이 번민과 불안. 반면에 다니엘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대조예요. 아, 왕이 그랬어? 뭐 나랑은 상관없어. 아니요. 죽인다 하니 똑같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대처 방식이 다르니 왕은 죽이겠다 그러고 이성을 잃어버리지만 오직 신자는 기도함으로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청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주일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모셔왔죠. 그때 우리 오후 모임할 때 한 성도가 귀한 제안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선교보고에서 도전을 받은 모양이에요. 선교사님이 당장 언어도 안 되고 또 당장 사역을 딱 펼칠 수도 없고 들어가신 때가 이제 팬데믹 기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다, 크게 기도회를 했다 그러셨죠. 거기 모스크에서 그 기도 시간을 알리는 방송을 크게 해요. 어떤 때는 선생의 목소리로, 또 어떨 때는 어린아이나 여자의 목소리로, 아주 너무 큰 소리로, 뭐 새벽에도 하고요, 정한 시간마다. 그러면 우리도 소리로 대응하겠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선교사님들과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나라를 떠나 있으면 더 애국자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과 다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들은 성도님이 우리도 좀 모였을 때만큼은 기도하자.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걸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체질을 형성하는 것,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지 않고 돌아가서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학교이기도 하니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건 적게 내건 우리는 어찌됐건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이제 아리옥의 손에 이끌려 다니엘은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아리옥은 출세를 원했던 사람 같아요. 25절 보니까 자기의 공치사를 하죠. 여덟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찾아내었나이다. 반면에 다니엘의 태도는 아리옥과 좀 달라요. 다니엘은 먼저 손을 딱 긋습니다. 먼저 27절 보니까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며.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거죠. 이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왕이 꾼 꿈을 알려주지도 해석도 못합니다. 30절 보세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리옥과 다르죠. 다니엘은 자기를 탁 낮춰요. 제가 지금 왕 앞에 서 있지만 제가 대단해서 이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지 제가 뭐 잘나서 이 꿈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 드러나죠. 아리옥은 저예요 저 이러고, 다니엘은 저 아닙니다 이러고.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이고자 해도 안 높아지는 일이 있고요. 스스로 낮추고 숨고자 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리옥과 같은 태도 얼마나 추레합니까? 제가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는데 굳이 자기를 높이고자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참 직장생활 안 해보신 티를 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기 피하라는 곳입니다. 누가 나안 알아줘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학교 대학의 교수는요, 딱 보면 압니다. 이 학생이 공부해서 이걸 썼는지 누구를 뺏겼는지 압니다. 뭐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나는 모르겠지.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은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수업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노트북 펴놓고 딴짓하는지. 한 나라의 지도자는 딱 압니다. 지금 충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서를 하는지 알면서도 거르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낮추세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태도를 가지세요. 다니엘이 본 신상,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 신상,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을 해석합니다. 아수르는 빠져 있죠. 한 신상이 네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해석은 이제 바벨론과 메데바사, 요즘 역사책으로는 미디아 페르시아 이렇게 되겠어요. 미디아 페르시아 두 개가 같이 이어져 있죠. 세 번째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만든 마지막은 로마 제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7절 보니까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받아들이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금 머리이니이다. 약간 과장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패권을 느부갓네살이 차지하게 했다. 이 해석의 골자가 이거예요. 어떤 나라가 흥망성쇠를 반복하건 간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잠깐 권세를 주셨다가 빼앗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금머리니이다. 제일 처음에 금이 나오죠. 아수르가 생각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네 나라의 시작을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럼 뭐해요? 맨 마중에 나오는 사람의 손대지 않은 돌. 34절에 나오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지 한번더 얘기합니다. 45절 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서 보신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자신을 돌로 비유하셨잖아요. 이거 믿는 자는 이돌 위에 집을 지을 것이나 이 돌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돌에 빠스러질 것이다. 뜨인 돌이라 그러죠. 왕을 겸손케 하려는 이 의도가 뭐 당장은 좀 통해내지 몰라도 우리가 그 다음 장 보면은 여전히 느부갓네살 정신 못 차려요. 당장은 해석이 된것 때문에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이 환상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라를 들었다 날다 할수 있을지 몰라도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젊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건강도 내가 있는 것 같고, 돈도 있는 것 같고,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뭐 그렇게 사람 자존심, 자존감 떨어지는 얘기 하세요? 아니요, 우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먼지예요. 그거 기억해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후 하고 부시면 꺼지는 등불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어찌 교만하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머리는 금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바벨론이고요.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라 그랬으니까 바벨론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 그랬어요. 메대 바사 제국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누시오 헬라 제국이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또 진흙이었나이다. 마지막은 로마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얼마나 위대해요. 역사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없는 것처럼 어디 있냐고요. 알렉산더 제국, 그 헬라 제국, 동서양의 융합 어디 있어요? 지금 그리스에서 그 영광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로마 제국 어디 있어요? 로마는 영원하다는 국호는 지금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 왕 대신 그리스도가 모두 파쇄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세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으로 인한 평안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안하죠. 뭐 천년을 이어왔다는 로마 제국도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그 영광과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나라는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데 항상 놀랍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다 쇠락으로 끝나요. 점점 흥황하는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다 겸손케 하세요. 그리고 35절을 보세요.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맞아요. 우상을 친 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무궁합니다. 그 나라만 영원히 융성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쇠락하고 없어지고 기억에도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게 이 꿈의 골자예요. 여러분, 우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 이 신상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을 보세요. 금, 순금, 은, 놋, 쇠, 흙.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다 없애버려요. 다 부숴버린다고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어리석어서 애플이 영원할 것 같고, 미국이 영원할 것 같고, 중국이 더 힘을 얻을 것 같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아니다 말씀하세요. 느부갓네살도 필요가 있어 내가 세웠고 때가 되면 낮출 것이다. 세상과 세상 나라는 다 기억 속에 사라지지만 오직 우리 주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람처럼 흘려가는 것에 너무너무 애착을 둡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 생각나시지 않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35절 보세요.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요. 시편 1편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합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이건 로마 제국이건 페르시아 제국이건 바벨론 제국이건 다 겨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요. 아이 그러니까 우린 뭐 산에 들어가 살자. 나라 다 부인하고 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실한 시민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손대지 아니한 돌로 세상 나라를 파쇄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사용을 다하시면 또 놔주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러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보이신 그분은 사실은 사자세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환상을 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는 내가 다 없애버리는 줄 알았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돌 위에 여러분이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돌이 여러분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돌 위에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이냐, 이 돌로 우리도 이 신상처럼 부서질 것이냐. 중간은 없어요.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납작 엎드리시고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배하십시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강력하신 분, 그분의 겸손하심에 압도되어서 그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